이사야서 3장 24절에서 4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오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지난 12주 동안 여기에 그냥 녹화를 하고 있는 사람,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처제 이렇게 몇 사람 외에는 여기 성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12주를 지나면서 그게 몸에 또 익숙해졌네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도 사실은 마치 목사안수 받고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뒷다리가 살짝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1장은 이사야서 66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그래서 좀 간략하게 브리프하게 2장에서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었고 3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다의 죄악과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공소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의 그 시민들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여인을 통하여서 여인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여인들에게는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었는가 하면 악세사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을 좋아했고 사치하고 있었고 자랑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교만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교만을 숨기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썼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면 나타나는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사실은 황폐함이에요. 그 황폐함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가서 그 황폐함의 극치, 절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읽을게요.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이 24절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 여인네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18절에서 23절까지의 그 악세사리의 목록이 쭉 있었잖아요. 그 목록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여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 2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표현이에요. 추하고 소망 없이 될 것이다. 아주 추하게 바뀔 것이다 라고 24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절의 첫 단어가 그때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심판 때는 세 단계, 크게 세 단계로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지자 활동을 했을 이때부터 첫 번째 심판의 때는 언젠가 하면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두 번째 심판의 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세 번째의 심판은 언젠가 하면 그게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봐 주실래요? 24절에 이 단어에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좀 하셔야 됩니다. 대신하고 대신하다라고 하는 이 instead of라고 하는 이 대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다섯 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대신해 혹은 대신하여 영어로는 instead of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대신에라고 하는 것이 조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처음에 네 가지와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예요. 처음에 네 가지는 이 대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은 뒷부분에 나와요. 무엇이 무엇을 대신하다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나 이것을 영어로는 번역을 잘 해놨는데요. 이 대신하다가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오면서 나머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네 번 다 대신하다라는 것이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쓸데없는 짓을 탓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말할 뻔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주 좋은 거를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줬다고 합시다. 티셔츠를 줬는데 아주 막 명품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래요. 아주 명품을 준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애가 그 옷은 온데간데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 한 장에 100불짜리인데 온데간데 없고 누더기 하나를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야, 내가 너 100불짜리 옷을 줬는데 너 이렇게 걸레를 입고 왔냐? 이렇게 누더기를 입고 왔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것을 줬는데 너희들의 모습은 본래 이런 모습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해서 이것 갖고 있느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네 가지예요. 다섯 번째 대신하다라고 하는 이 대신은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 잘 돼 있어요. 뒷부분에 담겨져 있어요. 이 다섯 번째 대신하다는 처음 네 가지의 것을 다 통틀어서 집합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나며 대신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띠 대신에 노끈을 하고 숱한 머리털 대신에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네 가지를 대신에 그걸 다 통틀어서 흔적이 사실 이게 수치스러운 흔적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갖다 버리고 나쁜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오늘날처럼 액체로 되어 있는 liquid로 되어 있는 향수 같은 게 아니고요. 연고처럼 되어 있는 향기가 나는 연고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오늘날처럼 방부제가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잘못 두면은 그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쓰레기통, 여름에 쓰레기통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아침에 사과 껍질 갖다가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은 거 그라지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후끈후끈한지 오후에 뚜껑 열면 냄새 나요, 안 나요? 그냥 확 하고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너희들의 몸에 바르고 향기 나는 향품이었는데 이것이 곰팡이 냄새가 난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된다예요. 두 번째로는 띠 대신에 노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띠는 허리띠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 같은 데는 그냥 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액세서리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charm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허리를 흔들고 그리고 돌아다녔을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 띠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노끈이 묶여 있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이 노끈이라는 말도 사실 번역이 좀 약해요. 이거는 포로줄이에요. 포승줄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줄이 너희들을 묶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식품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숱한 머리 대신에 대머리가 된다.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날도 말고 옛날에 여자분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긴 채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 머리의 긴 머리가 자기들의 관록이었고 연륜이었어요. 자기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잘려졌을 뿐만 아니라 대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부끄러움이에요. 그 옛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옷 대신에 배옷을 입는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화려한 것 입고 시장에 시장바닥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있었던 그 여인네들이 그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배옷을 입는다. 배옷은 언제 입어요?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에요. 그 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처럼 이러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수치스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는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표현도 해 주고 있는 거지만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다섯 번째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많이 동감이 되었어요. 얼굴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얼굴에 수치스러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여자분들 피부 관리를 잘 하시는데 피부 관리 중에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얼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굴을 귀하게 여겨요. 옛날에도 여자분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얼굴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흔적이 뭐냐면 노예의 낙인이에요. 그 여인들의 얼굴에게 노예의 낙인을 찍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나라 망할 때, 전쟁에서 졌을 때, 외적이라고 그러래. 그 적군이 쳐들어와서는 그렇게 포로로 만들어서 끌고 가고 머리털 잘라버리고 얼굴에 낙인을 찍고 뭐 이마에다 찍든 어디든 찍어서 노예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망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도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명예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 벌어야 돼요. 돈 있어야 살아요.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받아서 누리세요. Enjoy it. 물론 조건은 있어요. Enjoy your life in the Lord. 주 안에서 즐기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나에게 소망인 것 같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그것이 아니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예,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것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망가집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추하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인네들이 그날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여인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추하게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성읍은 어떻게 되겠어요? 25절과 26절에서 그 성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비참한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첫 번째 게 나와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에 칼을 들고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살육을 당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곳에 회개하지 않는 그 도성에 대표적인 예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육을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비참한 모습이 26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4장 1절에 가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4장 1절에 가서는 하여튼 절정을 이루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후에 한 60년에서 70년 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는 두 개의 선지서를 쓰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Lamentation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기 한 30년 전에 쓰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한 100년 전에 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거나 바로 망하고 난 직후 586년 그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거야, 조심해, 회개해야지 라고 외쳤던 사람이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통곡하는 모습으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저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사야가 경고했던 일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륙시켰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너무나 잔인한 모습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리고 가깝게 자녀들이 없으면, 다른 가족이 없으면 홀로 된 여자분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사업을 하시던 어느 이제 남편이, 남자분이 출장을 가셨다가 급사를 하셨어요. 갑자기 죽으셨어요. 호텔방에서. 그러니까 뭐 당황을 하는 거죠. 그것도 출장지에서 그랬으니까, 한국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이제 훗날에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남편이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게 많더라. 집에 있는 전구 하나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대요.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요, 자동차에 가스를 어떻게 넣는지도 모르겠대요. 이게 당혹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느 집은 여자들이 더 똑똑하고요, 여자들이 망치질 잘하는 집도 있고 뭐 힘센 집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옛날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도시에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한 나라에 칼 들고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다 죽었어요. 그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소망이 없이 그냥 낮아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49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다. 여기서 엘람은 누군가 하면,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샘, 야벳, 함 이렇게 있죠. 그 샘의 큰아들이 엘람이에요. 이 엘람이 바사의 동편쪽에 있는 아주 그 초목지 같은 곳을 차지하고 살고 정말 잘 살고 부자였어요. 근데 그 엘람의 힘까지도, 그 화살까지도 꺾어버리시나, 누가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망조차도 꺾어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여인네들의 교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꺾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남자들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도성 자체가 슬픔에 잠긴다 그랬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문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성문은 그 도시를 드나드는 데 있는 그 엔트런스잖아요. 거기에 뭐 오늘날처럼 큰 대문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기둥으로 표시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성문이 있는데요, 그 성문이 그 성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슬퍼하고 곡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슬픈 일을 당했어요.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본 건데 10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른 신발을 신고 맨발로 그냥 얼굴에 막 눈덩이 그냥 밤탱이 돼 있고 매맞은 모습으로 왔고, 손은 화상을 당했는지 지문이 없을 정도로 한 아이가 도망을 나온 거예요. 먹을 거 좀 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알고 보니까 계부, 의붓 아버지가 그렇게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런 모습을 딱 보자마자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했을까요? 또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뉴스만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푸거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픈데 우리 같이 그냥 막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막 기절할 정도로 막 악을 쓰면서 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문이 오늘 본문에는 성문이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슬퍼하기 때문에 통곡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문이 성을 바라보니까요. 이 성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에 진 거예요.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곳에 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고 남자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불탔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에요. 이 성문은 어느 곳인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던 그런 곳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 홀로 서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장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장 10절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로마의 황제로서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아홉 번째 황제가 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네로가 황제였을 때의 장군이었고요. 유다 땅에 팔레스틴에서 유대인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항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진압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나이가 아니라 연도가 79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연도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의 연도가 AD 70,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동전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화폐에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 있는가 하면 종려나무가 있고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있고 거기에 유대인 여자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요. 그 옆에 로마 군인이 떡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무너짐, 패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패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모습이 여인네가 이스라엘 여인네가 꿇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자녀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 도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황폐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성장을 했었고 물질도 있었고 번영했고 성공했고 너도 나도 자랑하고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다 황폐하게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랑한다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교만한다면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는지 언제 그래 봤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는 잘해요. 근데 우리의 가슴은 찢어본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찢겨진 손과 발이 나 때문에 되어졌고 옆구리의 창자국은 바로 나 때문에 되어진 건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당연하다는 짓을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쾌락에 물들어 있는지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4장 1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비참함, 이러한 황폐함의 절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러분 3장을 다시 한 번만 좀 기억을 더듬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3장은 여호와의 날 그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의지했던 첫 번째 그들이 의지했던 믿음의 대상 세상의 돈 다른 우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로는 무정부 상태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숨길 수 없는 교만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앞에 부분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상태를 3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 황폐함과 비참함의 절정이 4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여자들과 연결해서 표현을 합니다. 일곱 명의 여자가 있어요. 일곱 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에요. 성 구성이 1대1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셨기 때문에 남자들이 죽고 남자들이 모자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전쟁의 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그전에는 아수르가 들어와서 쳐들어오고 애굽이 괴롭혔던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남자들이 나가서 다 죽었어요.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에게 구걸을 하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살아야 하니까. 전쟁 중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전쟁 중에 지잖아요. 그러면 비참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요. 놀이개가 됩니다.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군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냥 같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남자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들까지 없다면, 장성한 아들까지 없다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게요.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질게요. 그냥 당신의 이름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여자가 내가 책임질게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남자가 흙을 파고 노동을 하고 수고해서 아내를 먹인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은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그 정도로 생활에 책임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당신이 돈 버니까 나는 놀고 먹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는 뭐라고 해요? 비참한 모습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게. 이름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4장 1절 끝에 부분에 가세요. 끝에 부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미국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요. 그렇죠? 그렇게 따라가요. 그런 것처럼 그 고대 사회에는 여자들에게는 특별히 이름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는 누구냐 그러면 암흑의 마누라, 암흑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했다고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쓰게끔 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과부다라는 걸 알면, 혼자 된 여인이라는 걸 알면 온갖 남정네들로부터 수치를 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여인들은 자기들을 자랑했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치장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교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잘난 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 대신에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 대신에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대신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4장 1절에 있는 황폐함, 비참함, 수치스러움이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따라갑니다. 세상 것 대신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쾌락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대신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